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슬람 테러 조직인 이슬람 국가 IS가 지난주 아프가니스탄 주재 파키스탄 대사관에 대한 공격이 자신들의 수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S는 어제 자신들과 연계된 무장단체가 자체 운영하는 채널이 텔레그램에 공개한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대사관에 대한 공격이 중화기와 적용용 무기로 무장한 대원 2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파키스탄 대사와 경호원들을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일 발생한 이 공격으로 대사관의 파키스탄인 보안요원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탈레반 당국이 이번 공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경찰이 용의자 1명을 체포하고 총기 2정을 회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파키스탄 외무부는 IS 측의 주장이 알려진 뒤 성명에서 독립적으로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당국과 협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파키스탄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파키스탄 탈레반 TTP와 분리주의 운동을 벌여온 발루치스탄 해방전선 BLF 그리고 이슬람 국가 IS 등에 의해 지속적으로 테러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자바섬에서 어제 강력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 당국이 비상경계 태세에 돌입했습니다. 언론들은 자바섬에서 가장 높은 3,676m 높이의 스메루 화산이 어제 오후 2시 46분경 폭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촬영한 영상에 따르면 분화구 위로 뿜어져 나온 거대한 회색 재가 주변 산과 논, 도로 등을 뒤덮었습니다. 이번 화산 폭발로 인한 사상자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며 항공편 등의 즉각적인 차질도 없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습니다. 당국은 현지 주민 약 2,500명에 대한 강제 대피령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또 스메루 화산에 대한 경계 수준을 최고 단계로 높이는 한편 용암류 위험 때문에 정상에서 8km 혹은 강가에서 500m 이내로는 접근하지 말도록 당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동쪽으로 약 640km 떨어진 스메루 화산의 이번 폭발은 지난 3일 서자바 해안에서 규모 6.7의 지진이 발생한 지 하루 만에 일어났습니다. 스메루 화산은 지난해 12월에도 분출해 10여 명이 숨지고 100명 이상이 다친 바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기구 OPEC과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 플러스가 일일 원유 생산량을 줄이기로 한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OPEC 플러스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지난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합의했던 하루 200만 배럴 원유 감산안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수요의 약 2%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지난 2일 주요 7개국 G7과 호주가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을 배럴당 $60로 합의한 유럽연합 EU의 결정에 동참하기로 한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시행되면 G7과 호주, EU는 배럴당 $60가 넘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운송, 보험 등 해상 서비스를 금지하게 됩니다. 현재 러시아 우랄산 원유 가격은 배럴당 $70 선에 형성돼 있습니다. 한편 알렉산드르 노박 러시아 부총리는 이날 러시아 관영 타스통신 등에 원유 가격에 대한 간섭은 시장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석유와 석유 제품 생산을 약간 줄이더라도 시장 조건에서 우리와 협력할 국가들에게만 석유를 판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극초음속 활공무기 요격체계에 대한 공동연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어제 이같이 보도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실전 배치한 것으로 알려진 극초음속 활공무기는 기존 방어체계로는 대응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일의 극초음속 활공무기 요격체계 공동연구는 지상낙하 전 활공단계 고도에서 요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지난 1일 국방 관련 정보를 공동 분석하기 위한 양자간 정보 분석세를 개설하는 등 상호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니케이 신문은 일본 방위성이 새 요격체계 개발을 위해 2023 회계연도에 대형 로켓 모터와 관련 부품 설계를 시작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극초음속 활공무기를 실전 배치했으며 중국도 극초음속 활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둥펑 17 탄도미사일 운용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지난 10월 한국에서 열린 암벽 등반 경기에 출전했던 이란인 선수의 집이 당국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오늘 동해와 서해상으로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하는 무더기 포사격을 가했습니다. 지난주 미한일의 동시 대북 제재 발표는 강화된 3국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미국은 김정은 정권의 불법 무기 발전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경고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정권이 인간의 가장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인 신앙의 자유를 계속 탄압하고 있다면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화요일이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맞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3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 영하 10도에서 6도 되겠습니다. 모레 수요일과 글피 목요일은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 영하 9도, 낮 최고 기온은 1도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오늘 동해와 서해상으로 무더기 포사격을 가해 9.19 남북 군사 합의를 다시 위반하는 도발을 했습니다. 17일 만에 무력시위인데요. 최근 미국과 한국, 일본이 함께 발표한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 때문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입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5일 오후 2시 59분께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와 황해남도 장산곶 일대에서 각각 동해와 서해상으로 발사된 130여 발의 방사포로 추정되는 포병 사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포탄의 탄착 지점은 북방한계선 NLL 북방의 해상 완충구역 안이라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해상 완충구역은 남북한이 9.19 군사합의에 따라 적대 행위를 금지키로 한 곳입니다. 한국군은 이에 대해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경고통신을 수회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동서의 해상 완충구역 내 포병 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며 미한 간 긴밀한 공조와의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포병 사격은 지난달 3일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의 완충구역 안으로 80여 발을 쏜 이후 약 한 달 만입니다. 북한은 당시 미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반발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형 한 발과 단거리 탄도미사일 5발도 같은 날 쐈습니다. 미사일 등을 포함한 북한의 무력 시위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 15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화성 17형을 발사한 뒤 17일 만입니다. 이번 포격은 동계 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북한군이 한국군과 주한미군이 철원 일대에서 진행하는 다연장 로켓 등 사격 훈련에 반발한 무력 시위라는 관측입니다. 철원 일대에서는 미한이 다연장 로켓 50여 발, K9 자주포 140발 등의 포격 훈련을 5일 오전부터 6일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군은 북한의 포격에도 기존 계획된 훈련은 그대로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최근 동시다발로 내놓은 대북 제재 조치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세 나라는 조율을 통해 지난 2일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한 제재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미한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북한의 잇단 안보리결의 위반 행위에 추가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독자 제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이런 세 나라의 대북 제재망 강화 조치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국무부가 북한 정권의 7차 핵실험에 대비해 동맹은 물론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해 모든 안보리 상임 이사국이 자신이 통과시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국제사회에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2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관련한 질문에 7차 핵실험은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영내와 국제사회 안정과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 seventh nuclear test would constitute a grave escalatory action. It would seriously threaten regional and international stability.
또한 이는 영내 심각한 불안정을 초래하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에 명시된 국제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불안정을 조장하는 추가 행동을 자제하고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관여할 것을 촉구했다면서 물론 북한은 오늘까지 그러한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We've urged the DPRK to refrain from further destabilizing activity. We've called on the DPRK to engage.
이어 우리는 그렇게 한 상황에서도 인도태평양의 조약 동맹과 전 세계 파트너와 동맹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프라이스 데빈이는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문제가 미한일 정상과 외교장관, 외교차관, 북핵수석대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다뤄지고 있다며 7차 핵실험 가능성을 포함한 모든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 일본과 계속해서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유엔의 동맹 파트너와도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면서 과거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에 책임을 묻기 위해 협력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And we're also coordinating very closely with our allies and partners in New York.
그러면서 우리는 유엔 체계 내 모든 나라들, 특히 유엔 안보리 이사국, 그중에서도 상임 이사국은 자신들이 통과시킨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상임 이사국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프라이스 데빈이는 안보리 대북 조치는 북한의 뻔뻔한 도발과 더불어 미국과 미국의 이익, 조약 동맹은 물론 전 세계에 잠재적 위협을 가하는 불법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 프로그램에 책임을 물리기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It is important not only in the case of holding the DPRK to account for
이어 안보리 이사국, 특히 상임 이사국이 스스로 채택한 조치를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2차 세계 대전 이후 약 80년 동안 우리의 안보와 안정 번영의 중심이 된 국제 체계가 약화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프레시 데빈이는 이 체계는 안보리 상임 이사국들이 만든 것이라면서 그들은 이견을 해소하고 국제법을 위반하는 나라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 계속해서 투자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This is the system that the permanent members of the Security Council have built that they have invested in.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두 개 안보리 상임 이사국의 엄격한 집행을 보지 못했다며 우리는 이들 두 개 이사국을 포함한 모든 안보리 이사국들에게 자신들이 한 구속력 있는 약속을 지킬 것을 정기적으로 촉구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북한의 핵기술과 탄도미사일 역량 발전이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인 제재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미한일 3국의 동시 독자 제재는 북한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의 특별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2일 대북 제재의 엄격한 이행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We want to see all the leaders of the UN Security Council rigorously enforce the sanctions against the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데 대한 질문에 우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모든 리더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엄격하게 이행하는 것을 보고 싶다며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3국이 동시에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을 좋은 사례로 제시하면서 인도태평양 강국이자 주요 국가인 세 나라가 바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그들이 세계의 다른 나라들에 합류해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마주앉아 평화로운 외교적 수단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도록 계속 압박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제 조건 없이 그렇게 하겠다는 미국의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교역 파트너이자 이웃 국가로서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말해왔다며 우리는 그들이 북한에 대해 바람직한 효과를 발휘하는 데 그 영향력을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tell you, and the president has said this himself, Beijing, we know, has influence over Pyongyang.
커비 조정관은 계속 탄도미사일 역량과 핵기술을 발전시키고 이웃 국가를 위협하는 북한 정권은 누구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분명 중국에게도 이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날 미한일 3국이 동시에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에 대해 논평하면서 이번 조치는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그들의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또 다른 노력의 특별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an extraordinary example of yet another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억제하기 위해 매우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오늘 발표한 제재들과 그렇게 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들은 그런 압박을 계속 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한국, 일본의 최근 동시 대북 제재 발표가 더 강화된 3국 관계를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발전을 막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함재아 기자입니다.
에이드리언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한일 3국의 공동 대응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과 한국, 일본은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원한 북한의 다양한 관리와 기관을 겨냥한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며 이러한 일치된 행동은 미국, 일본, 한국의 강화된 3국 관계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지난달 바이든 대통령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의 3자 회담에 이은 것이라며 당시 3국 정상이 북한의 올해 전례 없는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며 안보와 그 외 분야에서 더욱 긴밀한 3국 관계 구축을 결의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왓슨 대변인은 북한을 국제금융체계에서 고립시킨 미국과 유엔의 포괄적인 제재에 직면한 북한은 무기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기 위해 가상화폐 탈취와 사이버 절도 등 갈수록 필사적인 방법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제재는 북한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 개발 속도를 늦추는 데 성공적이었다며 북한이 국제사회 압박에 직면해 전술을 조정함에 따라 우리는 불안정을 조장하는 무기 프로그램의 발전을 더 제한하기 위해 계속해서 가용한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분명히 한 것처럼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았지만 북한은 불안정한 행동을 멈추고 외교에 관여해야 한다고 왓슨 대변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접촉 제한을 무시하기로 한 북한의 결정은 북한의 최선의 이익이 아닐 뿐 아니라 북한 정권의 결정으로 계속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우리의 공동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계속 동맹 파트너와 긴밀히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1일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제재했으며 한국 정부는 한반도 시각 2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등에 관여한 개인 8명과 기관 7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같은 날 일본도 북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미한일 3국이 동시에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아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일 3국의 이런 동시적 대북 제재 조치가 실질적 삼각공조의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제재가 효과를 거두려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박승혁 기자입니다.
앤드류 이어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 석좌는 2일 VOA와의 통화에서 미한일 3국의 동시다발적 대북 독자 제재 조치 발표는 실질적인 3국 연대의 표시라고 진단했습니다.
I think also think it's a sign of solidarity among the three countries. We saw that they were trying to strengthen.
여석자는 미한일 3국이 삼각공조를 강화하려고 시도해왔다며 그것을 단지 수사가 아니라 3국이 조율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달 18일 북한이 미국 동부까지 미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것이 3국이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 중요한 요인 중 하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1일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을 추가 제재 대상자로 지정했습니다. 이어 2일 한국과 일본이 각각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과 단체들을 잇따라 독자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에이드리엔 왓슨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대변인은 2일 성명을 통해 이러한 일치된 행동은 미국, 일본, 한국의 강화된 3국 관계를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매닝 스팀슨 센터 선임연구원은 3국이 모두 비슷한 조치를 취한 것을 삼각공조의 긍정적 징후라고 평가했습니다. 동시에 이번 조치를 유엔의 한계에 따른 움직임으로 풀이했습니다.
It's a positive sign of trilateral coordination that all three are taking similar steps.
유엔 안보리에서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유엔 장외에서 이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게리 세이머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현재 유엔 안보리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The problem at the UN is that the Chinese and the Russians won't support sanctions even when
세이머 전 조정관은 중국과 러시아가 과거 자신들이 지지했던 결의를 북한이 위반해도 제재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 유엔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불행히도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제재를 지지하지 않음으로써 유엔 안보리의 신뢰를 해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을 거치지 않는 3국의 대북 제재가 효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는 전문가들의 답변이 엇갈렸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북한 무역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의 협조가 없기 때문에 이번 대북 제재는 상징적일 뿐 실질적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 제재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국장은 제대로 이행만 한다면 미국의 독자 제재가 유엔 제재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Security Council is basically not useful for any of this. And you know that's unfortunate, but it.
루지에로 전 국장은 유엔 안보리가 사실상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를 필요로 하지 않으며 그들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제재는 북한의 실질적 돈줄을 겨냥하지 않아 3국이 공조했다는 것 외에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는 못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Much of the sanctions that came out yesterday do nothing to address North Korea's revenue.
루지에로 전 국장은 어제 나온 제재들은 거의 대부분 북한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우리는 북한이 수억 달러를 벌어들이는 해외 노동자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석탄 수송을 겨냥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의 사이버 활동과 암호화폐 해킹을 추적할 좋은 장치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이번 3국의 제재 발표는 실질적 효력보다 정치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In some ways, South Korea is catching up with the U.S. and the rest of the world because under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지난 정권에서 미뤄뒀던 제재들을 이제야 이행하기 시작한 셈이라며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많은 제재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 등 세계 수준을 따라잡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대북 제재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겨냥해야 한다며 북한을 돕고 있는 중국은행과 기업들에 대해 아직도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still a lot that could be done, particularly against Chinese banks and businesses that are assisting North Korea.
클링너 연구원은 미국이 그런 중국은행들에 수십억 달러 규모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는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실제로 미국이 2005년 북한 돈세탁 창구로 지목된 방코 델타 아시아를 겨냥한 행동을 취했을 당시 약 36개 금융기관이 북한과의 거래를 중단했고 중국 인민은행은 중국 정부의 지시까지 어기면서 대북 거래를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 고위 당국자가 최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범을 미국과 중국 간 군사적 연락 채널 유지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정상회담에서 일부 연락 채널을 복원하는 방안에 합의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최근 군용기를 동원해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지를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은 안보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군사 연락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2일 BOA 중국어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가 그러한 특정 비행 임무를 사전에 인지하지 않았다고 본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요격기로 적절히 대응한 것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that we had advanced knowledge of these particular air missions, but you saw that the South Koreans responded.
그러면서 공격적이고 분명 안보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러한 사건은 최소한 군과 군 차원의 연락 채널이 유지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정확한 이유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타이완 방문을 계기로 중국은 군사 연락 채널 일부를 닫았다면서 최근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 중 하나는 양국이 군사적 차원에서 그런 소통의 장과 그런 수단을 일부 재가동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And so in the wake of Speaker Pelosi's visit to Taiwan, the Chinese military shut down some of those.
그러면서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이 팀을 구성해 이것이 가능한지를 보는 것에 동의했다며 국무장관은 그 과정이 진전되는 것을 돕기 위해 멀지 않은 미래에 베이징으로 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지난달 30일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6대가 한국 남해와 동해의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카디지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공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을 대비한 전술 조치를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카디지 침범과 관련한 질문에 러시아와 중국 군용기의 합동 비행을 알고 있다면서도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5월에도 군용기 여러 대를 동원해 동해 카디지를 비행한 바 있습니다. 또 8월에는 러시아 전략폭격기가 카디지를 침범했습니다. 국무부는 당시 이 사안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독자적 혹은 연합 군사활동을 포함해 그들이 가하는 점증하는 안보 도전을 해결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에서 동맹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을 명확히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국 공군이 차세대 최신 디지털 폭격기 B-21을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한 대당 거의 7억 달러에 달하는 이 최신 폭격기를 100대 정도 운용할 계획인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에겐 실질적 위협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미국 공군이 이에 차세대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 B-21 레이더를 공개했습니다. 미 공군은 이날 캘리포니아주 팜데일에서 출고식을 진행하며 B-21 폭격기를 처음으로 일반에 선보였습니다. B-21은 노후화된 B-1과 B-2 전략폭격기를 대체할 미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략폭격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은밀성을 갖춘 B-21은 전 세계 어느 곳에 방공망도 뚫고 들어가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도 탑재할 수 있고 무인 조종도 가능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에 VOE와의 통화에서 B-21은 미국에 추적하고 싶어하는 목표를 탐색해 파괴할 수 있는 센서와 통신 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21 is going to have sensors and communications capability to keep it up to date on the very best of U.S. intelligence.
베넷 연구원은 북한의 낡은 방공망은 미국 본토에서 이륙해 날아오는 B-21을 인지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한국 등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해도 미국은 매우 정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갖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B-21이 다양한 무기와 순항미사일 또는 목표물을 겨냥해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B-21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ecause we will have capabilities to strike you where you won't see them coming. They'll be able to find you.
새 전폭기가 김 위원장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베넷 연구원은 정권 생존이 첫 번째 목표인 김 위원장에게는 매우 두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지도부의 무력 시위를 옹호하고 한국을 압박하는 중국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해야 한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중국의 협박은 허세에 불과하고 반격에 취약한 만큼 미국은 영내에 군사자산을 전진 배치하고 한국은 중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은정 기자가 지난 3일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인터뷰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 5년간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십니까?
The key is that it's not stopping.
북한이 핵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김정은이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밝히면서 무기고를 계속해서 대거 확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북한은 핵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등 고성능 운반수단을 계속 만들어왔습니다. 큰 우려거리입니다. 김정은의 전략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의 전략엔 협상이나 비핵화가 없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을 심각하게 위협해 그 과정에서 양보만 얻으려는 게 그의 전략입니다.
북한은 올해 핵 선제 공격을 가능케 하는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했고 전술 핵무기를 전진 배치했으며 ICBM을 계속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움직임을 볼 때 김정은의 한반도 전쟁 전략은 무엇일까요?
Well, it is very worrisome because, as Danny said, there are a lot of developments here, particularly.
러셀 전 차관보 지적대로 매우 우려됩니다. 특히 ICBM과 전술핵을 비롯해 많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의 목표는 신뢰할 수 있는 방패에서 신뢰할 수 있는 칼로 이동한 것인데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방어적인 핵 반격 능력에서 핵 선제 공격 능력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북한에 대한 재래식 혹은 핵 공격이 가해지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때 북한이 경고에 따라 핵무기를 발사한다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북한은 경보 능력이 취약해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위험한 진전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 선제 공격 쪽으로 움직이는 것은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북한은 핵무력을 완성했다고 하고 이제 미국 전문가들은 북한과 비핵화 협상이 아닌 위험 감축, 군축 협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수는 무엇입니까? 북한의 핵 개발을 왜 막지 못했습니까?
The United States was never able to get China to utilize its tremendous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제거하기는커녕 중단하거나 되돌리는 노력에 있어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엄청난 영향력을 활용하도록 유도하지 못했습니다. 중국이 지지한 안보리 결의안들을 스스로 지키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모든 핵심 도구를 사용하는데 국제사회 전체가 실패한 것입니다. 그 결과 남은 것은 제재, 억제, 방어의 불안정한 연결망입니다.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윤석열 한국 대통령도 중국이 북한을 제어할 능력과 책무가 있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영내 군사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어떻게 중국을 움직여서 더 적극적으로 북한을 제어하도록 할 수 있을까요?
Well, I couldn't agree more with Mr. Russell on the fact that China needs to use its leverage.
중국이 영향력을 활용해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 중국은 전략적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국의 그 점을 거듭 강조하고 강력히 알려야 합니다. 쇠락하고 있는 러시아, 왕따 국가 북한과 연대하는 것은 국제체제에서 중국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이미 동아시아에서 한국, 일본 등은 미국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북아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 중국이 원하는 것입니까? 북한이 동북아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하는 것을 중국이 원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에게 더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는 것 외에 어떻게 하면 중국이 북한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도울까요?
I think Dennis is pointing to the right answer, namely that the
와일더 전 보좌관이 정확히 짚었습니다. 한국, 일본, 호주와 같은 다른 동맹들과 함께 미국의 불가피하고 가차없는 대응은 더 많은 방어 자산을 전진 배치하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중국은 이런 방어 자산 배치가 자국 이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북한 위협의 크기와 지리적 위치를 볼 때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따라서 미국, 일본, 한국이 동맹이자 안보 파트너로 더욱 긴밀히 협력할수록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북아의 선진 산업 국가들의 방벽이 강력해질수록 중국이 더 우려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는 안보 협력을,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추구할 것이라며 중국을 전략적 파트너라고 불렀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미국을 중심에 둔 외교 정책을 추구한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전임 정부에 비해 입장이 크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I think President Yun learned a great deal from the failed five-year experiment.
남북 화해 추진을 중국이 도울 것이라는 비현실적인 희망을 품었던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5년간의 실험으로부터 윤 대통령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전략의 결과 중국이 한국에 영향력을 갖게 됐다고 봅니다. 이것은 한국의 전략적 이익에 손해를 끼쳤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애원하는 위치가 아닌 힘과 위험의 위치에서 중국을 상대할 결심인 것 같습니다. 한국은 중국이 책임을 다하도록 달랠 수 없으며 특히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틈을 주면 더욱 그렇다는 점을 윤석열 정부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안보란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의 결합이지 별개가 아니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관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한국을 괴롭힐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 국장은 강력한 미한동맹과 생산적인 한중관계가 양립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안보와 경제가 긴밀히 연계된 지금 시대에 가능한 일인가요?
Well, I would point you to what our Secretary of Commerce said earlier this week in a speech.
상무 장관이 이번 주 매사추세츠 공대에서 행한 연설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중국과 문제가 있고 중국 반도체 회사들과 일부 첨단 기술 분야의 표적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중국 경제와 디커플링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은 미국에도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경제 관계를 끊는 정책을 고려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우방과 동맹들에도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이 괜히 중국과 견실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이 중국 정부에 대해 영향력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의 미국과 중국에 대한 정책은 공존 가능합니다. 한국의 억지력을 높이고 미국과 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 견실한 경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강력한 경제 동맹을 맺자는 미국의 제안에 한국이 어떻게 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미국은 한국이 중국과 경제적으로 분리되길 바라나요?
No, I think that look, every industrialized democracy faces the same paradox. Can you have a
모든 산업화한 민주주의 국가들은 같은 모순에 직면해 있습니다. 중국과 생산적인 경제, 무역, 문화 교류 관계를 맺으면서 동시에 중국의 위협적이고 부당한 행동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프랑스, 독일, 일본, 미국, 영국, 한국 등 모든 선진국은 이것이 가능한지 실험하고 있습니다. 굳건한 미한 동맹은 순자선입니다. 최근 미국 입법에 유감스러운 요소, 보호주의적 요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과와 오렌지처럼 근본적으로 별개의 문제이고 그 자체의 장점에 의거해 다뤄야 합니다. 무역 문제가 북한 정책과 같은 협력 분야에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과 맞서 싸워야 하는 기술적 도전 분야에도 무역이 영향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몇 년 안에 미중 간 전쟁이 일어날 수 있으며 미국이 동맹의 타이완 유사시 지원 의사를 더욱 분명히 밝히라고 강력하고 긴급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goal, which is the right goal,
미국의 목표는 타이완 침공을 비롯해 중국의 어떠한 군사적, 강압적 행동도 받아들일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억지 정책과 외교를 통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동맹이 이 문제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흥미로운 변화는 타이완 문제가 국제적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나토도 전례 없이 타이완 문제를 언급하고 한국과 영내 다른 국가들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처참하고 도발적인 방식으로 행동하고 타이완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실제로 고려한다면 타이완을 도울 국가들이 매우 많다는 사실을 중국 정부에 분명히 알려야 합니다.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한국과 일본이 동참할 수 있는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시다 총리는 최근 일본이 방위비를 GDP의 2%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죠. 한국도 북한의 고조된 도발을 고려해 방위비를 늘려야 할까요?
Well, there is certainly a rationale in North Korea's threat.
물론 북한의 위협은 한국 정부가 자국 방어에 상당한 투자를 계속해야 할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포괄적인 의미에서 중국의 도전에 대한 한국의 정치적 접근이 일본과 달라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매우 국제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우리는 모두 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만 독특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한국이 중국을 상대하는 것을 꺼린 유일한 이유는 중국이 북한을 관리하는 데 건설적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을 비핵화나 남북화의 개혁으로 이끄는 것처럼 보이는 활동에 중국이 엄청난 영향력을 사용할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몽상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시진핑 정권 하에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그 가능성이 낮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거침없이 말하지 못하고 다른 지정학적 입장을 취할 근거가 없다고 봅니다. 물론 한국이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는 상황이 한국 방위태세와 국방예산에 영향을 주겠지만요.
하지만 한국은 일본에 비해 지리적으로 중국에 더 가깝습니다. 경제적 의존도도 더 높기 때문에 훨씬 심각한 경제 보복을 당할 수도 있고요.
The old-fashioned geography of the 20th century or the 19th century.
일반적으로 오늘날에는 19세기나 20세기의 구시대적 지리적 요인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일본은 동중국해의 생카쿠, 다오비다오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을 직접 받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함과 전투기가 끊임없이 출격하며 일본의 실효적 지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일본 상공을 지났고 일본에 종종 떨어지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린 모두 같은 처지입니다. 기술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우리 모두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이 지적 재산을 통째로 도둑질하는 것도 우리를 위협합니다. 중국의 권위주의적 관행과 행동은 민주주의자 열린 사회인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공동전선을 펼 충분한 이유가 있고 특정 국가를 이런 공동 노력에서 면제시킬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국제사회의 단결을 중국이 인식할 때 중국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침략, 강요, 영내 평화와 안정의 파괴에 대한 강력하고 일관된 반대를 중국이 인식해야 합니다.
중국인민해방군의 한반도를 겨냥한 활동과 군사적 침략에 대비해 한국도 군사적 준비태세를 갖춰야 할까요?
Well, again, I think that what we're seeing here is another strategic mistake by the Chinese.
중국이 전략적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한국 방공 식별구역에서 함께 훈련한다는 발상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영내에서 모종의 활동을 벌이진 않을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허세를 부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 공군과 러시아 공군의 시위를 너무 심각하게 여길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선 그들은 신호를 보내려고 합니다. 한국과 일본을 협박하려는 것인데 우리는 그들을 밀어내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통화대 차관보와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의 대담을 들으셨습니다. 인터뷰에 조은정 기자였습니다. 비어의 뉴스투데이 2부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 하원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대한 액화 천연가스 수출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이 소식은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화당의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헨리 쿨레아 하원 의원이 최근 동맹국을 위한 액화 천연가스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의원과 민주당의 빈센트 곤잘레즈 의원 등 9명의 의원도 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법안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스라엘과 같은 동맹국들에 대한 LNG 수출 면허 승인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천연가스법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타이완, 우크라이나, 스웨덴, 몰도바, 핀란드 등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국들에 대한 LNG 수출 승인도 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반면 북한, 시리아, 이란, 쿠바 등 테러 지원국에 대한 LNG 수출 면허 신청은 거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은 동맹국과 전략적 파트너국에 대한 LNG 수출 면허 신청을 신속하게 승인하는 것은 미국의 천연가스 수출업체들이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파트너국들의 전략적 이익과 국가안보 이익을 더 잘 지원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플리거 의원은 법안을 발의한 28일 성명에서 미국은 세계에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며 우리의 파트너와 동맹국들의 에너지 수출을 늘리는 것은 그들의 안보를 강화하고 우리 경제를 활성화하며 세계 무대에서 미국을 더 강하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쿨레아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동맹국에 대한 LNG 수출을 가속화하면 수많은 경제적, 지정학적, 환경적 그리고 국가 안보 관련 이익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풍부한 천연가스를 보유하고 있다며 수출 과정을 촉진하면 동맹국들과의 공급망이 강화되고 국내 경제는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유엔이 세계인권선언을 통해 보장하는 개인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유권리를 탄압하고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2일 북한을 포함한 12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등 12개 나라가 종교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에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나라는 미얀마와 중국, 쿠바, 에리트레아, 이란, 니카라과, 파키스탄,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이며 이 중 쿠바와 니카라과를 제외한 10개 나라는 작년에 이어 또다시 특별 우려국 목록에 올랐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전 세계 각국 정부와 비국가 행위자들은 신앙을 이유로 개인들을 괴롭히고 위협하며 감금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살해까지 한다면서 어떤 경우엔 정치적 이익을 위한 기회를 활용하려 개인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행동은 분열을 조장하고 경제 안보를 약화시키며 정치적 안정과 평화를 위협한다며 미국은 이러한 악패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북한 등 12개 나라에 대한 조치와 별도로 알제리와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모로, 베트남을 특별 감시 대상 목록에 올리고 알샤바브와 보코하람, 하야트 타이르 알샴, 후티반군과 탈레반 등을 특별 우려단체로 지정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나라를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고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01년 10월 처음으로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올해까지 22년 연속 이 조치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21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이 5만에서 7만 명, 많게는 20만 명에 이른다는 기독교 비정부 기구들의 추정치를 소개했고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탈북민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411건의 종교 탄압이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종교와 관련해 126건의 살인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았습니다. 라샤드 후세인 국무부 국제종교자유대사는 당시 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정부가 종교 활동에 관여하는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한다는 점을 주목한다며 종교적 신념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 수만 명이 수감된 점도 보고서에 강조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뷰이 뉴스 함재합니다.
영국의 인권단체가 올해의 독재자를 선정하는 온라인 투표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후보로 올렸습니다. 이 단체는 자유에 관한은 북한처럼 암울한 곳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주창하는 영국의 인권단체 인덱스 온 센서십이 1일 2022년 올해의 독재자는 누구인가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후보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12명이 올랐습니다. 이 단체는 홈페이지에서 이들을 후보로 선정한 이유를 설명하며 올해 표현의 자유를 가장 탄압한 독재자를 뽑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는 3대 세습 왕조를 언급하며 아마도 단순히 올해의 독재자를 넘어 평생 공로상 후보에 올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단체의 KT 댄시 다운스 부편집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이런 촌평을 하면서 자유에 관한 한 북한만큼 암울한 곳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의 전체주의 정권 아래서 주민들은 음식 대신 선전, 즉 프로파간다를 먹고 투표용지엔 하나의 선택지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은 김씨 왕조의 잔혹한 유산을 이어가면서 북한의 최고 지도자로 계속 통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많은 지역 주민들은 극심한 가난과 철저한 감시 속에 살고 있지만 김정은은 국제무대에서 핵무기를 과시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정권에 대한 비판은 용인되지 않으며 반체제 인사는 엄벌에 처해진다면서 처형과 강제 수용소는 이 전체주의 정권에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지도자는 과도한 애정 표현을 주민들에게 요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을 탈출해 영국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하는 박지현 씨의 말을 인용해 북한인들은 표현과 이동의 자유를 박탈당한 현대판 노예와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국제 언론 감시기구인 국경 없는 기자회의 올해 언론 자유 지수에서 북한이 조사 대상 180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한 사실을 거론하며 외부 정보를 철저히 통제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이 단체는 다른 독재자 후보로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미얀마 군부를 이끈 미나옹 훌라잉 총사령관, 2022 FIFA 월드컵을 개최 중인 카타르의 타밈 빈 하마드 알시니 국왕 등을 올렸습니다. 또 지난해 투표에서 올해의 독재자로 선정된 터키의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도 다시 후보로 지목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내년 1월 6일에 온라인 투표를 마감한 뒤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내 중국 위안화 가치가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것과 관련해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북한 전문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지난 2일 현재 북한 내 중국 위안화 환율이 115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11일 기준 810원에서 3주 만에 42% 급등한 수치입니다. 북한 내 위안화 환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중 교역이 봉쇄됐던 지난 2020년 1월 이후 시차를 두고 약세로 전환해 지난해 6월엔 500원대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위안화 가치의 급등세는 최근 북중 교역의 증가로 위안화 수요가 늘어난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중국 해관 총서 자료에 따르면 북중 교역액은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0월 한 달간 북중 교역액은 1억 5,386만 달러로 전달보다 48%, 지난해 10월보다는 268% 급증했습니다. 중국으로 오가는 북한 선박 규모도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정황들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VOA는 선박의 실시간 위치를 보여주는 마린 트래픽의 자료를 토대로 지난달 15일에서 24일 사이 중국 항구에 기항하거나 중국 인근 해상을 항해한 북한 선박이 28척 확인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지난 9월 말 운행이 재개된 신의주와 단둥간 북중 화물 열차를 통한 국가 간 공식 무역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 내 위안화 가치 급등은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북중 교역 봉쇄로 사라졌던 위안화 수요가 교역 재개와 함께 다시 살아난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조 박사는 이와 함께 북중 국경 봉쇄의 장기화로 생계에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밀무역도 최근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이 밀수가 최근 재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장마당에 생계를 의존했던 층들이 거의 괴멸 직전이기 때문에 통화를 맞더라도 밀수는 한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결국 위안화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조 박사는 공식 무역과 밀무역이 일부 재개되면서 북한 장마당에 그동안 품귀 현상을 보였던 수입 생필품들이 다시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이상숙 교수는 현지 무역업자들의 말을 빌어 단둥 등지의 국경과 해상에서의 신종 코로나 차단을 위한 중국 측의 단속이 느슨해지고 있다며 밀무역 활동 공간이 일부 열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단둥이나 해상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의 명시적인 완화는 없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단속을 강하게 했던 것을 느슨하게 하고 있는 정황들은 확인이 되고 있죠.
탈북민 출신의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1150원대의 현재의 위안화 가치는 신종 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것이라며 환율이 짧은 기간 갑자기 오른 것은 공급이 딸린 탓이기도 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에 따른 전면적인 국경 봉쇄가 갑자기 이루어졌고 중국으로의 수출길이 장기간 막히면서 북한 주민들과 북한 거주 중국인들의 위안화 보유 규모가 크게 줄었다는 게 조 소장의 설명입니다.
북한 주민이나 북한의 위안화를 취급하는 단위들에서 이렇게까지 위안화가 이제 부족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준비를 안 한 상태에서 봉쇄가 갑자기 됐거든요. 특히 이제 중국 쪽에서 들어와서 판매된 상품들이 다 위안화로 팔려가지고 그 돈이 중국에다 넘어가기도 했고요.
북중 교역 통제가 앞으로 더 풀릴 것이라는 기대 심리도 위안화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일 샤를 미셸 유럽연합 상임의장과의 회담에서 극단적 봉쇄 정책인 제로 코로나 정책의 완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AFP 통신이 유럽연합 관리들을 인용해 이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지난달 말 베이징, 상하이, 우한 등지에서 제로 코로나에 반대하는 시위가 발생한 이후 방역정책 기조를 바꿔 통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 무역업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 여부라며 관련 조짐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미리 위안화 확보에 나서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임 교수는 또 북한 당국 차원에선 내년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3차 년도이면서 북한 정권 수립 75주년이기 때문에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고민이 한층 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은 경제발전이라든지 민생개선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서 공급량을 대폭 늘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를 환영할 수밖에 없고 이 시기에 북중 교역을 증대시킴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한 단계 개선시키는 그런 성과 목표를 지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달 하순 개최를 예고한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경제와 방역 문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이라면서 기존 자력갱생 노선과 봉쇄 중심의 방역 정책을 보다 적극적인 교역에 무게를 두는 방향으로 수정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01년 12월 5일 미국 시카고시에서 디즈니랜드의 설립자 월트 디즈니가 태어납니다. 월트 디즈니는 넉넉하지 못한 가정 형편이었지만 만화에 관심을 두고 만화가를 꿈꿨습니다. 가정 고생 끝에 영화의 본고장인 할리우드에 진출하게 된 디즈니는 생쥐를 보고 새로운 캐릭터 미키마우스를 창조하게 됩니다. 빨간색 바지를 입고 흰색 장갑을 끼고 익살스러운 표정을 짓는 생쥐 모습을 한 캐릭터인 미키마우스는 사람들의 큰 사랑을 받게 됩니다. 월트 디즈니는 미키마우스 외에도 백설공주, 피노키오 등 여러 만화 영화를 만들어 큰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어른과 아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특별한 공간을 꿈꾸게 됩니다. 그래서 탄생한 곳이 바로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만들게 된 계기는 월트 디즈니가 하루는 두 딸을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는데 회전목마를 타는 게 전부인 놀이공원을 보고는 어른과 아이들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을 꿈꾸게 되면서 시작된 것입니다. 1933년 12월 5일 미국에서 모든 종류의 술 제조를 금지했던 금주법이 폐지됩니다. 미국 의회에서 수정헌법 제18조, 즉 금주법을 비준한 1919년부터 1933년까지의 기간을 미국의 금주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금주법 제정을 주도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농촌 개신교 세력인 금주십자군, 로비단체인 안티살롱 동맹, 기독교 여성단체인 여성기독교금주연맹 등이었고 주요 목적으로는 음주 남용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19년 1월 16일 비준된 수정헌법 제18조와 볼스테드법은 주류의 양조, 판매, 운반, 수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했습니다. 의료 목적에 사용하는 일부 주류와 종교적 목적으로 성만찬에 사용하는 포도주 등만이 허용됐고 그 이외에 주류를 개인이 소유하거나 소비하는 행위는 연방 법률로 불법화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금주법이 시행된 후 술을 밀주밀매하는 갱단이 활개를 쳤고 무자비한 살인극이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1920년대 시카고 뒷골목의 황제 알카폰, 마피아 두목으로 유명한 알카포네가 밀주로 막대한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또 금주법의 시행으로 술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술 소비량은 금주법 이전보다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인간의 욕구를 법으로 통제한 무모한 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 이 금주법은 1933년 12월 5일 미국 수정헌법 제21조가 수정헌법 제18조를 대체하면서 폐지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 주류에 관한 결정권은 연방 수정헌법 21조에 따라 각 주 정부에 넘겨지게 됩니다.
비오에이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